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이 임박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에서 29절이 말하는 이런 일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그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 이제 예수님이 정말 문 앞에 가까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건이 임박했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종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셨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19세기 계몽주의자들 또 이 성경을 좀 자유롭게 읽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약속은 불발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셨고 더욱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가 이미 이 세대가 다 지나간 뒤였어요. 마가가 2세대거든요. 마가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 세대, 어머니 세대,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 같은 사람의 대를 이어서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한 것이고 마가가 이 기록을 했을 때는 이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세대가 다 죽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마가가 그 세대가 이미 다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굳이 뭐하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기록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마가는 그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인 거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날 거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살아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구나. 내가 다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이런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소망. 이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거다. 이런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거죠. 문 밖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문 앞에 거의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시고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시고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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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죠. 깨어있다면 도둑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죠. 깨어있다면 주인이 들이닥쳐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이나 자고 있고 정신을 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예수님 맞이하는 그 순간이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4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4절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겼어요. 그것은 마치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한 것과 같아요. 두 가지예요. 문지기는 이를테면 보초를 서는 거죠. 이를테면 군인이 보초를 서는 거예요. 언제 간첩이 올지 몰라요. 아니면 언제 이렇게 순찰하는 상관이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보초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어떤 직무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 직무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무를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보면 주인이 어느 날 와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느냐 확인할 때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인에게로부터 어떤 직무를 맡은 어떤 종들처럼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문을 지키는 보초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왔을 때 종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 주인이 맡겨준 직무에 대한 열매를 잘 내어놓을 수 있다면 상을 받을 겁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거죠. 딱 잡아내고 하면 이 보초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 상을 받을 건데 그렇지 않고 보초를 세워놨는데 이 잠이나 자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달란트와 관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무에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실 만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환란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이 어그러진 종말에 대한 종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종말에 대해 묵상할 때 환란에 대한 두려움 갖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두려움 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깨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때와 징조에 대하여 관심 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때와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와 징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징조는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 70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 앞에 직면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와 징조는요 거의 모든 시대 모든 시기에 다 해당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상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아 이제 정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구나. 이제 곧 이제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맞이할 때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무엇을 내어놓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들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주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불신자가 있으면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할 게 아니고 빨리빨리 재빨리 이 복음을 좀 부지런히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이미 분명한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해서 뭐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라고 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무슨 그런 회개하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1992년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님 막 그날 뭐 맨날 며칠에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제서야 굳이 새삼스럽게 회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울 일이 없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상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뭐냐,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당황하지 않을 만큼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행하는 일을 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흥분된 날이겠습니까? 어제 읽었던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이렇게 다 모을 때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날이 얼마나 가슴 벅찬 날이 되겠습니까? 이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깨어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